그 2장 끝에 조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3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 2장 40절 보시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러죠. 그 예수님이 자라나는데 강하여지고 하는 거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은 은혜 안에서 자랐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은혜가는 결국 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몸만 자라도 안 되고 마음만 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는데 여기까지는 뭐 보통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 참 묘하게 거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자라야 되죠. 요세 부분이 온전하게 돼야 이것이 제대로 자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52절까지 쭉 얘기한 끝에 결론이 52절 보세요. 또 거의 흡사한 얘기가 반복돼요. 거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몸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자라는데 마음을 많이 쓰고는 있으면서 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관심을 쓰지 않는 것, 이거 굉장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듯 해요. 가령 키가 안 자라면요, 곰이 키가 안 자라면 곰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키는 잘 자랐는데 마음이 안 자라면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생각하는 게저 어린 애 같으면요,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도 엄청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정말 힘들하고 고통스러워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관심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더라. 그걸 보면, 이거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2장 끝에 예수님께서 12살 적에 그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이 있습니다만,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오늘은 3장 들어갈게요. 1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은 급체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요한이 등장할 때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높아요? 뭐 뻔하죠. 황제가 제일 높죠. 예, 디베리오 황제.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가 누군지 혹 아시나요? 성경에는 디베리오 나오고요. 우리가 역사책에 흔히 말할 때는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황제 한 사람이 나왔었죠?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랬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한 황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마 통치를 한 50년 이상 할 거예요. 굉장히 오랫도록 되어서 로마의 그 기틀을 잡아놓고 그 티베리우스를요 양자로 들여가지고 그 다음 황제로 세워놓은 그런 황제입니다. 여하튼 티베리우스가 그 황제가 된지 15태라고 하죠. 이 15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오랜 점이 있어요. 황제 다음에 높은 사람 누굴까요?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거든요. 분봉왕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역적인 거 아닐까요?
네. 그 지역에서만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분봉왕도 종류가 여러 종이 있습니다만, 그 한 지역을 떼주고, 여기를 맡아서 다스려라. 네가 여기서 왕이다. 황제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 게 분봉왕입니다. 총독은요?
총을 한 사람.
총독은 사실은 아 넓은 지역보다가 총독은 실제로는 그 황제의 직속령입니다. 황제의 직속령인데 로마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그 다스렸던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분봉왕의 경우는 대체로요 그 지역의 왕족이나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보통 자치기관 비슷하게요. 자치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해준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권력은요 총독하고 분봉왕하고 두면 누가 셀 것 같아요?
총독이
조금 더 세 보이죠. 왜냐하면 본국에서 황제 명을 받고 파견 들어온 사람이고 분봉왕은 여전히 식민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족이나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은 그러니까 이 황제 마음이에요. 둘 다 바꾸고 싶은 물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이 죽을 때 아들이 셋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제일 유력한 아들에게는 유대 지방을 물려주는데 유대 지방을 물려준 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예요. 근데 이 왕이 얼마 못 가가지고요. 저 악정을 베풀다가 금방 그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항의를 하고 바꿔달라고 그리고 차라리 황제가 직접 다스려달라고 이작당을 해가지고 아켈라오는 금방 쫓겨나버리고 그래서 그 후에 총독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은 저기 다섯 번째 총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물려준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겨버리고요. 둘째 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만났던 그 헤롯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마주쳤던 헤롯.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한번 봤으면 하고 원했다가 만나가 실망했던 바로 그 헤롯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은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분봉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왕노릇을 꽤 오래 한 사람이에요. 왕노릇 잘 했을까요? 아니면 좀 못된 짓 많이 했을까요? 느낌에.
오래 했으면 잘했으니까.
오래 했는데 잘해서 오래 한 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저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별로 그렇게 진지해 보이지가 않더라. 그게 우리 느낌이죠. 아, 안 그래도 내 진작부터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보자 했더니 봤더니만은 뭐 별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버렸던 뭐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욕 많이 얻어먹고 잘 다스리기보다는 저좀좀 악정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면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랬는데요. 여기는 갈릴리 동편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빌립이 유일하게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오는데 이분은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기록에 잘 없어요. 역사적인 기록은 잘 없는데 누군지 몰라요. 지방도 어느 지방인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누가는 잘못 기록을 해놨나요? 아니면요? 흔히 역사 기록보다가 더 정확한 건가요? 이게? 이게 참 재밌어요.
누가 의사 정확한 의사를 했겠죠. 자신의 의사에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전혀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누가가 없는 사실을 기록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것을 하긴 못하죠. 의사니까 세밀하니까 그 세밀한 게 없었어.
이런 걸 보면서요, 왜 없는, 역사에 없는 사실을 왜 기록해 놨냐고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학자들이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에 헷 사람 많이 나오죠? 헷 사람, 헷 족속 많이
예.
나오잖아요? 근데, 한때 말이죠. 한 1세기 조금 더 넘어선까지는요, 역사적인 기록에 헷 사람이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없어요.
그랬냐면,
사람이 나오는
아, 많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걸 보고 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흔적도 없고 기록도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는 말이죠. 참 웃기잖아요. 다른 데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있으면 아, 성경에 기록이 더 정확한 건가 보다. 그리고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지. 성경에는 기록 왜 없는 사실을 기록을 해놨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늦게서나 이헷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고 찾아보기 시작해가 노력해서 찾아내갖고 발견해갖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게 히타이트족입니다. 알려지고 보니까요, 굉장한 민족이었더라. 지금도 교과서에는 아이들 역사책에요. 히타이트 반드시 나옵니다. 이 히타이트족이 알려진 게 이제 겨우 한백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족이 전혀 알려지기 전에 성경은 쓸데없이 헷 족속이라는 얘기를 없는 족속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다고 비판하던 그 사람들 붙들어가 참 혼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 기록이 더 정확한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사실을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갈래요. 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둘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 돼 있는 이유는 원래 그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였어요.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임명하고 면직시키고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종신직이 안 되고, 로마에서 임명직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가 물러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몇몇 사람 얘기는 빼고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사실 해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몇 사람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제사장 임명된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그 사위예요, 또. 그래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제사장은 안나스고 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이 두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요한이 등장할 때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왜 기록했을까? 이 기록 없어도요. 그 성경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 기록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연대를 맞춰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누가의 의도는 뭐였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가령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을 부르실 때 보면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어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고 항상 그걸 명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마치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던 것하고 비슷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왕이 다스린 시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을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한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요한이 세례요한이요?
네.
그러면 신약시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구약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거 신약에서 네.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셔놓고 방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봐야죠.
전이면 구약 아니에요? 어느 구절에 보면 요한의 때까지니라 뭐 이런 표현이 기억나시나요? 있어요. 결국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하죠.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정도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 암흑의 시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던 시기에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들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선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의 사람이라고 해도 뭐 무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 2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됐죠. 이게 선지자예요. 물론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 가는 것은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 그 다음에 좀 더 나쁜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를 섬기고 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에서 임했나요? 예전 우리가 읽던 성경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기는 또 빈들이라고 해놨다 그죠? 빈들에서
광야를 말하는
거죠? 예,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뭐 오락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곳에 요한이 거기 가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광야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역지를 살짝 옮겼어요.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어. 이렇게 돼 있죠. 강 쪽으로 온 거예요. 왜요? 그 광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긴 한데 요단강 근처는요. 물이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와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어디서 받고요? 빈들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기는요? 사람 많은 곳에서 하고. 그거 맞죠? 그래서 우리 은혜는 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은혜는 어디서? 골방에서 혹은 자기 소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데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열심히 전하고 둘 다 잘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파하는데 이 일이 마치 뭔 일이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뜻이죠.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선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 외치는가 하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치면 준비하라고 외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5절 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그러면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는 뭐만 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외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는 거 이건 누가 해요? 글쎄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오신다고 그렇게 소리만 질러대고 있으면 길 닦는 분은 그래서 뭐 하나님 자신이 닦고 오시나 봐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월이 지나면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그 선봉에 누가 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나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제일 선봉에 이들을 이끌고 오는 분이 누굴까요? 나중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돌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 준비해라, 곱게 해라, 그렇게 외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곱게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길을 굽은 것은 바로 펴고, 이러는 것은 길을 고속도로로, 요즘 말로 하면 그 고속도로를 닦으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죠.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이게 곱게 하랍니다. 길을 굽게 하지 말고 똑바로 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나 돌아올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똑바로 오지 않아요. 항상 빙 둘러서 와요. 왜 그렇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못 와요. 사실은 길이 없어요. 그 똑바로 오는 길은 전부 사막지대고 험준한 산들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빙 둘러서 와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오신다. 길을 똑바로 그리고 높은 산 깎아내리고 낮은 곳은 메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렇게 외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모든 육체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인데 이게 끝에 보면 누가는 이 한 구절을 더 붙여놨어요.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 놓여나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복음서 전부 다 인용이 돼요. 전부 다 인용이 되면서 이건 2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다 인도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탄의 손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는 뭐 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이사야의 의미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당대 현실에 적용해야 할 의미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중적인 메시지가 늘 함께 있더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누가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요 두 번째 의미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실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는 거야. 그 왕이 출동을 하면, 아니 뭐 고을의 원님이 저게 길을 났어도요 항상 그 앞에 그 길 비켜라 뭐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길을 비켜라, 이게 곧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길라장이라고 불렀대요. 길라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을 요즘 저게 뭐 책에 많이 나오죠. 길라잡이 이걸 가지고 그 뭐 컴퓨터 공부하는 책들 안내서들 보면 전부 무슨 무슨 길라잡이 이 표현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마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앞에서 길라장처럼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셈입니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길을 잘 닦아줘야 되는 거 맞나요? 저는 저 그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요. 그 경주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다 보면 옆으로 휘어져 가지고 포항 제철 가는 길이 있어요. 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게 보자 한 좌우하면 한 6차선쯤 되나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요 그 넓은 길을 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온다고 그랬죠?
네?
대통령 온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물 청소 어떻게 하느냐. 아니 물차라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물차가 지나가면서 그게 전부 물로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도로를요. 저 왜 저러냐 그랬더니 회장님 오신다고.
회장님?
예. 포항제철 회장님 오신다고요. 그 도로가 산업도로입니다. 굉장히 넓은 큰 도로고요. 산업도로니까 아주 그 저 뭡니까 무거운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다니는 아주 넓고 큰 길이에요. 세상에 그 길을 물청소하더라고요. 회장님 오신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는지. 그거 생각해보면, 그거 생각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거 어떻게 돼요? 어디 것도 없이 산들이 버티고 있어요? 산, 누버, 그리고 골짜기요? 이게 어디 것도 없이 매워. 저절로 그래 착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장면을 그려보면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이루어질 그 메시지치고는 참 멋있게 표현을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절에서 14절까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미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여호와스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요한이 이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 독사에게 자식이 있나요?
새끼가 있겠죠.
아, 새끼가 있겠죠. 그럼요. 독사한테는 새끼가 있지 독사한테 무슨 자식이 있어요. 네? 아, 그것도 자식이에요? 자식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독사를 사람 그런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번역의 문제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보다는 독사 새끼들아 이게 맞아요. 뱀이 아니고 그 뭐 개 자식. 개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개 새끼라고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려니까 이 자식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개 자식이라는 말은요 욕이죠. 욕이에요. 자 우리말로 개새끼 하는 욕하고요 히브리말로 독사 새끼들아 이거 하고요 어느 게 더 험한 욕일까요? 왜 독사가 더 험하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놈이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뱀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말은 쉽게 말해서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새끼라는 욕은 사람 대 사람이 주고받는 욕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욕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의미하는 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험한 욕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절대 흉내내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지금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마 충격 요법인지 모르겠어요. 그 본문에서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잘 보시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독사의 자손은요? 사탄의 자식이죠. 예. 네. 자기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요.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간단히 말하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는 있다마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는 사탄의 자손이다. 사탄의 새끼다. 이 얘기 이제 흠하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재밌는 거는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모양이면 하나님은 이 돌로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왜 그렇죠? 처음 만들 때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 돌인들 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 못 만들 줄 아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폼 잡고 끄덕거리는 아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질게 퍼부은 것 같아요.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얘기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말을 쓰면 예수를 믿으란 말이 되기는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중요해.
예, 죽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을 보면서 아, 행함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럴 때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같이 있죠.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느 걸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행함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해당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이게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한다고 입만 갖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 이제 제대로 회개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내려가서 다시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속으로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자꾸 겉으로 드러내고 돌아다녀요. 이걸 흔히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요, 그 땅 위로 살라고 하거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티도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않으면서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요한의 편 빌리면요, 제발 티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살아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건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제사님, 권사님하고 떠들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요. 욕먹을 짓을 하면서 또 서로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권사님 가면요.
하나님 욕먹을
거리죠. 예,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욕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그죠? 욕 엄청 얻어먹으면서 또 서로 뭐라고 하냐, 권사님, 권사님 그러고 옛날 그 옷노비 사건 있잖아요. 전 국민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권사님, 권사님 하고요. 제가 교회 권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고 이러고 왔는데 나는 거의 다 거짓말이다. 차라리 그때 권사 소리 안 하면 어떻겠노? 할매, 할매 하든지 아지매, 아지매 하면서 그거 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어요.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 듣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식당이나 지하철 타면서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전 그리 생각해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어쩌다 한 자리 생겼어요. 가방 팍 던져놓고요. 권사님 여기 자리 놨어요. 하, 이런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받을 때도 그냥 무식해. 네,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
아, 그거야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남이 뭐라고 말할지는 좀 염두에 되는데 지하철에도 전화요. 참 시끄럽게 받는 사람 참 많아요. 아니, 전화 살살 받으면 못 알아듣나. 왜 그렇게 큰 소리 받는지 몰라. 그런데 그 시끄러워가 나들 눈총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예, 집사님 하고 떠들면요. 요한이 그럽니다. 속으로도 이놈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구절 보시니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팍 찍어버린다. 나무 찍는 거는요, 도끼 쳐들면 순식간에 가는 거잖아요. 이 나무 주로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굵은 나무 찍는 데는 그 도끼 그거 찍으면 잘 안 넘어가던데 시간 많이 걸리던데 이러지 마세요. 히브리 더 요단강 변에 그런 나무는 없어요. 여단강변에 많이 있는 나무가 뭐겠어요? 그렇게 굵은 나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저 레바논 쪽 가면 이제 거대한 나무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거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키 작은 나무들요. 힘 좀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거지. 그 우리 같이 이렇게 굵어가지고 계속 찍어도 안 넘어가는 이런 나무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러잖아, 그죠? 우리나라 나무도 열 번 찍으면 다 넘어간대요. 저 이스라엘의 나무는요, 열 번 찍을 게 없어요. 한 방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까불지 말고 빨리 제대로 회개하라. 좋은 열매 맺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좋은 열매 보면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뭘로 생각하느냐. 전도하고, 그 다음 또요. 전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도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했으면 그다음 믿으라는 얘기가 되죠. 아니 이렇게 독한 얘기를 하니까 10절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러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하는 건 이건 서양식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 그러죠? 한국 사람은 이럴 때 무엇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한국식 표현이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럴 때 무엇을 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약간 차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그 서양 냄새가 나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 가지 재밌는 경우가 있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설교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기억 안 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그때 이제 예수 믿고 간 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라. 베드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쉬운 걸로 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오기 갇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죽을라 하다가 바울이가 아니다.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요. 어? 놀래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 그거 보세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그 사도들의 답변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도 이제 세례요한이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세례요한의 답도요. 당연히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렇게 돼야 그게 정답일 텐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다른 답이 나올까요? 제일 좋은 답은요, 예수님이 아직 안 나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답변이 뭐냐면 그 위에 올라가 있던 거 이미 답은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요한의 답이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세례요한은 이때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상 앞에서 말했던 사도들의 얘기와 다르냐 따져보면 같은 거라는 얘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옷 두 벌 입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도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참 달라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 참 다른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살 수 있으면 다다 이게 아니고요. 어렵고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봐라. 예.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그 합당한 행위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참 어떤가 싶어서 12절 봅시다. 세리들도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만 거둬라. 그 얘기죠. 이건 상식이잖아. 그죠? 뭐 세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옷 두 벌 가진 자는 나눠주고 양식 있는 자도 나눠주라 하는 거 이것도요.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저기 저쪽 근동 지역 사람들은요. 기억하시죠? 밤중에 손님이 와가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요?
내 친구가 왔어요.
네. 문을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야 이 밤중에 오는 놈이고 귀찮다 이런 거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집에 모셔다 놓고 그 다음 또요 먹을 거 반드시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돼요. 자기 집에 없으면요 옆집에 가서?
친구집에 가서 문 두드려.
네, 문 두들겨야 돼요. 그럼 그 친구는요? 야, 내 누워가지고 귀찮아서 못 일어난다.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그 강권함이 있어서.
아니요, 강권하는 게 그 이상의 번역이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물은 거는요,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정답은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재워주고 먹을 거 줘야 되고,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거 안 하면요, 이 마을 굉장히 고약한 마을이다? 아주 악평이 나는 거예요. 돈 받고 재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 한 말이나 세리들이 하는 이거는 무슨 할 수 없는 큰일을 말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잘 감당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상식 수준의 일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도 물었어요. 그럼 우린 뭐 할까요? 그랬더니요, 보세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이 그 봉급을 뭐,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별로 없어요.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게 주로 봉급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봉급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죠? 강탈하는 거죠. 왜? 힘은 있고 무기는 있겠다. 군인들이 뺏어가면 누가 덤벼요? 공기가 조금만 빠지면요, 군인들 지나가면 동네 난리 나요. 이 집 저 집 다 뒤져가지고 털어가 버리고 이러니까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현상은 비슷하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더라도 받은 봉급을 예, 만족하게 여겨라. 이게 뭐 어디 그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제대로 지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저 위에 나왔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걸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잘 지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잘 해나가는 거, 그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동방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요한이 여러분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요한이 정말 잘한 거 이거.
동생이 아내를 우시고 지적해서 정말.
그 괜히 실데 없는 일이 돼서 허리가 일찍 죽잖아요. 그 소리 안 했으면 안 죽고 오랫도록 사역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바르게 세우기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머리가 일찍 죽는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죽었을지라도.
죽었을지라도 잘했어요?
바르게 그렇게.
전 안 죽고 오래오래 사역을 잘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죽고.
넘어가고 하면은 그 권리들이 되잖아요.
안 죽고 오래오래 사역을 잘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목사님들은 열심히 사역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분은 좀 일찍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서 오래오래 애를 먹이고 그런 경우도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고 그렇게 선포한 게 잘한 것 같나요?
세례요한이 제일 잘한 건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이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에게로 보내버려요. 자기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딱그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틀어준 것, 이게 세례요한의 역할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원래 뭐였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이 뭐예요? 소리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인계하는 작업이 세례요한의 자기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세례요한이 참 잘했어요. 물론, 그 헤롯이 악행을 행한 거에 대해서 그 책망하고 징계하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긴 했지만, 그 의로운 행위 맞아요. 의로운 행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해준 것. 이게 소위 이정표 역할인데요. 세례요한이 이거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께 처음 불러서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그 장면이 잘 보입니다. 15절 보니까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생각을 했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내물 세례 베푸는 거 여기에 관심 너무 쓰지 마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준다고요? 16절 끝에 보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이물 세례는 그냥 상징이고 모형일 뿐이다. 요즘 모형 카는 것보다 막 모델하우스다. 이러니까 제일 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모델하우스야. 그런데 나중에 진짜가 온다. 그 진짜는 뭐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온 김에 여기 하나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불 이게 뭐냐? 이거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논란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학자들도 이게 뭐냐 때문에 시끄러운데 뭐 우리가 굳이 애쓸 필요가 없죠. 불 세례가 뭐예요? 은혜예요, 아니면 심판이에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 때, 성령으로 세례는 뭐, 이거 말할 거 없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세례죠. 그러면 불로 주시는 세례는 그건 뭐냐? 이게 심판이겠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성령 세례나 마찬가지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학자들 간에 싸움이 많으니까 굳이 어느 쪽이다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그 다음에 보시면 17절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내용이요. 17절 하나는 곡식을 키질 해가지고 알곡을 골라가지고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알곡을 골라서 곡간에 드리는 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 하나고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도 이거 두 개를 연결하면 성령 세례는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죽정이를 불에 태우는 건 이것만 불 세례라고 보면 여기 말하는 불 카는 건 아무래도 심판의 의미가 강하겠다. 전 문맥을 따라가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불 세례란 표현은 심판의 의미로 이해하고 싶고요. 그래서 불 세례를 별로 잘말안 하죠. 근데 이불 세례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삶이 막 뜨거워져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 굳이 불세례 아니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그 뜨거워질 수도 있는데, 굳이 불을 거기 자꾸 관련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우리 찬송가에도요,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세례라는 것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열나게 하는 그런 세례로 이해할 수도 한 분들도 상당히 많다. 찬송가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길인데, 두길 중에 저는 아무래도 이건 불세례라는 용어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듯 싶어 보여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딱 자르진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설교할 때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지근 떳떳한 교인들이 이렇게 미지근 떳떳해 어떡하겠냐고 자꾸 야단치는 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계시록 공부하면 이해가 되죠?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둘 다. 뜨거운 건 뜨거운 그대로 좋은 거예요.
뜨겁든지
예.
차든지 하라.
차가운 건 차가운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차가운 건 차가운 그대로 좋은 거예요. 왜?
분명하라고 말해.
뜨거운 물이 좋은 거예요? 냉수가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죠.
때에 따라서 뭐 찬거 필요할 때는 찬
아,
거고
그럼요.
더울 때.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는 뜨거운 걸 책망한 것도 아니고 냉수를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뭘 책망했어요?
뜨뜻미지근한 거.
그래, 뜨뜻미지근한 거.
내 입에서 토해
예.
외치리라.
뜨뜻미지근한 게 문제지. 냉수는 냉수대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뜨거워야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뜨거워야 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요, 아주 차가워야 할 때도 있어요. 차가워야 할 때가 언젠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생각해야 할 그때는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요. 어떨 때? 신천지인지, 어? 신천지인지 통일교인지 잘 모르는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막 떠들어댈 때, 우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뜨거워지나요? 거기 박수치고 흥분해가지고 막 가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냉수가 돼야 되죠. 저 말이 진짠가 아닌가? 편하게 살펴, 이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덮어놓고 뜨거워야만 좋은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불로 가는 것은, 심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뭐제 생각이니까, 이건 너무, 답을, 그게 답이다. 이러진
멍해로 가서 그렇게.
마셔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자체는요, 세례요한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나 말고 나보다가 훨씬 더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요. 뭘로 비교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 근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가 좀잘안 나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델하우스다. 그분은 진짜 건물이다. 이러면 차이가 좀 나나요? 모델하우스하고 진짜 건물하고는 본 건물하고는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재료적인 거 무시고 다
에?
다 차이가 나지요.
똑같게 지는 거 아니에요? 어?
모형만 그렇게 짓겠죠. 이렇게 한다고.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재질 똑같은 거 써야 되는데.
재료를요?
재료 똑같은 거 써야죠.
아니, 내 장식은 이런 재료를 씁니다 하고 모델하우스 안을 처리하지만 실제는 콘크리트 이런 건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재료를
하죠.
진짜 재료는 아니죠.
안에 재료, 수 재료.
잘한다니까요. 똑같게 만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재료는 진짜 아니다.
가서 살수 있냐 없냐.
아, 살수 있냐, 없냐. 예,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는 못 살죠. 그럼 모델하우스는 진짜가 지어지면 이건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보기는 똑같아 보여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물 세례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다 라고 말할 때 그만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신발끈 가지고 대결해 봅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러면 예수는 뭐고 자기는 뭐단 얘기예요? 예수는
왕이고 자기는
왕이고
신발 끌어주는 신하다.
아이고, 신하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달을 끌고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맨발로 다니던 사람도 씻고 들어가겠지만 이 샌달 같은 거 끌고 다니던 사람이 나무 집에 들어갈 때요. 아니, 자기가 신고 다닌 건 자기가 벗어야지. 근데 종이 쫓아와서요, 끈을 풀어주고 씻겨주고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종도 등급이 있는데요, 이 신발끈 풀어주는 종이 제일 등급이 낮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고 그분은요 왕이라 하니까 너무 좀 거창하긴 하고, 집이니까 그분은 주인이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와 예수님을 아주 명료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보면 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느 은근히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농부다, 그죠? 그분이 농부라면 자긴 뭐예요? 어느 중에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농부, 주인이십니다. 나는요, 그분의 손에 잡혀 있는 키. 키가 뭐예요? 열쇠 가지 마세요.
아니요, 쪽정이 걸러내는 키, 까부르는 거 있어요.
까부르는 도구, 키. 예. 예.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농부라면 나는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오신 모든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는 셈이죠. 조금 건너가세요. 21절에서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아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그 묘한 장면인데요. 다른 성경에도 이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누가는 그걸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요걸 보시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 대답 한번 잘 해보세요. 아니,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답변하면 좋아요?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이런 사람한테, 아니, 저 뭐 집에서 해도 되고 또 새벽이 아니면 시간 저녁에 해도 돼. 이것도 맞는 답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본문에 대답이 될 만한 거 없나요? 좋은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던데? 가만히 봐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분위기인데요. 세례는 왜 받죠?
죄 씻은 표로 받는다고.
네, 죄 씻은 표로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인간으로 죄가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네, 죄는 없으시.
인간으로 왔었어도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냐 말이에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네, 좋은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한이 하는 일을, 요한이 하는 일의 가치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인정도 해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덕을 세우는 거죠.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요한에게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 없는 일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친다면 우리가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라고 묻는 사람이면 안 가도 돼. 새벽에 정 못 일어나면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또 교회 나오기 어려우면요 집에서 해도 되고,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럼 왜 꼭 가야 되냐. 야,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더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는 것이 덕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만 나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당위성만 자꾸 따지지 말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만 해야 될 것 같으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할 필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다른 식구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덕이 될 만한 일일 것 같으면 그래 내가 가지 뭐, 이럴 여유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해야 될 일만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꼬마가요, 아빠 구두 닦아준다고 솔질을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아빠가 얼마나 좋았던지 구두 밑창까지 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요, 구두 안까지 다 닦아버렸어요. 남자 구두 안까지 다 닦아버리면? 네?
약으로 닦았으면 양말이 다 묻었죠.
양말이 다 묻어요?
약으로 닦았다는
거지. 그, 아, 당연히 솔로 문질렀으면 약으로 다, 약 다 묻었죠.
그럼 다 묻어요. 양말 못 쓰지.
예, 구두 버렸어요. 구두 버려야 돼요. 못 써요. 양말 까매지는 게 아니고 구두 못 써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쪼매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줘요.
칭찬해요?
아니 그래도 칭찬해줘요.
구두 한 켤레 버렸는데 칭찬을 해요? 저 이상한 엄마네.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 버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이 상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자식이 아빠 생각해서 구두 닦는다고 했던 그 마음은요? 미안하지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참 착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쁜 놈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착한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도 있죠. 그 한 컬러밖에 없는 시대에.
그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칭찬이 나오겠어.
칭찬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지금이야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옛날에 못 먹고 그런 시대에 그렇게 났습니다.
아니, 야이노마 소리가 나와도요, 나와도 한편 그 속에 요 이쁜 놈 가는 거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구두 한 켤레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들은 가끔 부모를 그렇게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라고 하면 있어요. 아이들이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 게요, 그게 부모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킬 때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덕이 될 거라고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덕이 안 되고 잘못됐을 경우에,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이런 짓 했냐고 티박을 줄는지 몰라도,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일찍이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도 별 능력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떨는지 몰라도요, 저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날 하도 못하는 게 해야지 하고 나서갖고 일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 거 아니다 이러고 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요, 일찍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걸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라는 구절이 바로 그때 써야 될 구절이죠. 약간 다른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혹시 덕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말고요,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바르다면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그 마음 바르다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 떠나가지고요, 이게 정말 덕을 세울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서 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이 교회 안에 이게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이래가지고 발 빼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불행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뻐하셨던가 봐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드문 장면 중에 하나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장면이다. 그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있죠? 하나님, 성관에 계시죠? 성령이 임하셨고요. 세 분이 동시에 임하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있고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인 예수가 이 땅에 가셔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냔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하늘나라에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느냐? 그러니 딱 한마디로요,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으셨는지를 묵상을 좀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텔레비전 보다니까요, 장애인 딸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장애인 딸이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요 펑펑 울어요. 정상적이면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래가 원망할 수도 있는 처지에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완전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한마디에 뭐 그래 우나,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우린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말 주고받으면서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부가 그리 해야 되고 부자지간이 좀 그리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날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전부 원수지간 같이 산다, 그죠? 천생연분이 아니고. 천생연분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천생연분하고 동이요, 평생 네. 원수도 아니고 왼수.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평생 왼수로 살았더라.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 부부 사이에, 자식 간에, 아니면 믿는 성도 간에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아니 쳐다보기만 해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런 말을 한두 마디라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할 필요가 좀 있죠. 그 밑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렇죠? 30세면 이런 거예요, 늦은 거예요? 30세면요? 아니,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아니면 12살 때에 학자들하고 저게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일찍 시작하시지. 30세까지. 사실 그 사이에는 아마 아버지의 일, 목수 일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다 돌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수예요. 그래서 30이면 일찍 온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이로 봐서는 이르다고 일찍이요.
그래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이고요.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원래 30이에요. 그래서 30은 돼야 공적인 일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12살에 나서면 안 되냐? 나설 수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경륜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설 수도 있었겠지만 3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감안을 해보면 우리도 나이 많은 분들의 그 나이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뭐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만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를 난 목사고 당신 장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나이 많은 거는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걸 보면 우리도 나이를 좀 무겁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이 족보를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하고 38절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게 그 앞에 나왔던 2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해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누가가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고 그랬죠? 헬라인들은 이상향이 뭐냐면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데, 누가는 은근히 대답하는 셈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더라. 그 얘기를 언연중에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족보 읽자 그러면 재미없어 못 읽는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마가복음 켰나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제일 꼭대기가 제일 위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까지 안 가요. 아담까지만 가요. 아담? 아브라함?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렇게 돼. 네, 아브라함까지 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만 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 헬라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헬라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일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간 이 족보가 약간 다릅니다. 또 하나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그 절반 정도가 달라요. 마태복음 족보는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왕의 족보. 아는 왕들이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를 따라 올라가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중간 어디에선가부터 만나가지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같아지느냐 하면 중간에 다윗부터요. 다윗부터. 그러니까 저 위에서 쭉 내려오던 족보는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 때에 딱 오게 되면 이 누가복음은 다윗에서부터 누구 쪽으로 내려갔느냐 하면 나단으로 갔어요. 나단이라는 다른 아들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는 족보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갔어요. 그 여기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요셉에게까지 이어진 이 족보가 뭐냐? 학자들의 논란이 많아요. 근데 유력한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이건 아마 마리아의 족보일 거다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가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